친노가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4일 타이완 타이베이 북동쪽 390km 해상에서 북상 중이며 현재 강도는 매우 강이며 북상하면서 더욱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상청은 특히 5일과 6일 사이에 힌남노가 역대급 강도로 한반도를 통과할 수 있다며 단단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에 100에서 30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힌남노가 4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본섬과 타이완 사이를 통과하면서 일부 일본 지역에도 피해를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키나와 현에서는 6천여 가구가 정전됐으며 강풍과 높은 파고로 항공기와 여객선도 결항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중국 서열 3위이자 국회의장 격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번 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와 몽골, 네팔,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의 이번 순방은 각 방문국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방문 기간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5일에서 8일 블라디보스토크 국동연방대학에서 열리는 제7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 러시아를 찾는 최고위급 중국 인사입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번 동방경제포럼에는 60여 개국 대표단과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과 양자회담하며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의회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언론들을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의 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영국을 앞질러 세계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블룸버그 통신은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체 산정한 결과 올해 1분기 인도의 명목 GDP가 8,547억 달러를 기록해 8,160달러를 기록한 영국을 앞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GDP가 분기 기준이지만 영국을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는 영국의 GDP는 3조 1,084억 달러로 인도의 2조 9,461억 달러를 앞섰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국 GDP가 전분기 대비 0.8% 성장에 그친 데 비해 인도는 4.1% 성장하면서 순위가 역전된 것입니다. 인도는 2분기에도 13.5% 성장했고 올해 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러시아가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 가동을 무기한 중단한 데 대해 유럽연합이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3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행사에서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전날 유지 보수와 추가 수리를 이유로 노르스트림 1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젠틸로니 집행위원은 러시아의 계약을 존중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에너지 무기화를 계속하더라도 EU는 이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높은 수준의 저장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물론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국가 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을 나라 근본을 위협하는 극단주의 대표라고 비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집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역대 미국 대통령 연설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혐오스러우며 분열을 초래하는 발언으로 7,500만 명을 비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슬로건의 열성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들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안보실장들이 미국 하와이에서 만났습니다. 북한이 인도의 민간단체에 쌀 기부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건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미국 하와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린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안보실장 회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대부분 이미 담대한 구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단지 공개할 수 없을 뿐이죠. 북한이 일단 대화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준비한 로드맵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김성한 실장이 지난 2일 하와이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이 미국, 일본과 사전에 밀도 있는 협의를 통해 나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성한 실장의 발언을 보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미국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 실장은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과 긴밀하게 논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또 이번 하와이 회동에서는 북한이 이 구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실장 말대로 이 담대한 구상이 실현되려면 이 구상의 핵심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령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 또는 아니면은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과의 조율과 협력이 필수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밀도 있게 협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사실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도 필수적입니다. 어느 정도 중국 측과 사전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네. 한국 정부는 이 중국과도 일정 정도 논의가 있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 담대한 구상의 핵심은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데 있어서는 경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대규모 식량을 공급하고 또 발전과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교역을 위해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 한국의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이 과감한 제안이다 이렇게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성환 실장은 담대한 구상을 북한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 측과 어떻게 힘을 합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글쎄 세 나라 간에 좀 입장차도 있을 것 같은데 공조에 관해서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네, 아직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드러난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윤국한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전환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북한의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해서 그 민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일단 한국 정부는 이 구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 또 이번에 하와이에서 그 미한일 3국 안보 수장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일과 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회동이 끝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방안을 논의했는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삼국 공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제재 문제가 될 텐데요. 이 한국이 구상하는 제안, 이 제안에 따르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합의 타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북한의 그 식량을 지원을 하고 북한의 광물과 교환을 하겠다. 이런 그 유인책을 내놨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부분에 그 제재가 걸려 있다는 게 문제죠.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광물을 전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해야만 이 담대한 제안의 그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이게 그 관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그 근본적인 변화를 할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물밑에서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그 조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아직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결국 관건은 북한 지도부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것일 텐데, 북한은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이 담대한 구상을 일축했는데, 북한 지도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관측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보면 제목 자체가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굉장히 그 한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남한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상당히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말하자면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톤으로 보면은 이 대체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이것이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북한 자체도 이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서 앞으로 또 무슨 구상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 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톤으로 볼 때, 그리고 그동안에 북한이 윤석열 새 정부 이후에 남한 당국에 대해서 내비쳐온 그런 입장들을 볼 때,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부 5년 동안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된 가운데 대화가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나라 안보실장들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런 회의가 뭐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엔 대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가운데 열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그세 나라 안보수장이 함께 대면한 게 지난해 4월이었죠.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 이후에 지금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또 한국의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이렇게 세 명이 만났었는데요. 1년 4개월 후인 지금 설리번 보좌관은 그대로 있는데 한국, 일본 모두 안보수장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또더큰 변화는 역내 안보 환경이 많이 바뀐 그런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그 20여 차례 가까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도발을 지속해 오고 있고 여기에 그 6차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7차 핵실험 가능성,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고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는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또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울러서 또 중요한 상황 하나는 미중 갈등이죠. 미국과 중국이 그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이 인해서 이제 두 나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정식 방문하면서 이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중국이 최근 그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로 또 윤석열 정부를 압박을 하면서, 또 이런 그 한중 간에도 이런 갈등이 불거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그 미국, 한국, 일본, 삼국 공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삼국 공조가 중요하다 이런 점들도 강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미국, 일본, 한국의 3국의 안보실장이 하와이에서 만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을 거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뭐 타이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백악관의 보도 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번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국제 질서에 기반한 규범의 보호 또 증진 방안,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제 등이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 호응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앞서 이현철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 대화 분위기와 관련해서 달라진 것 가운데 또들수 있는 게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미국과의 동맹을 외교의 최우선으로 삼을 것임을 천명한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바로 이런 상황들은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백악관은 사실 인도태평양 이번 회의가 열린 장소 자체가 인도태평양 사령부 아닙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의 말하자면 핵심 실행 기구인데요. 미국은 사실 중국의 견제 를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동북아에서의 핵심적인 말하자면 추진 사항으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에 전임 정부가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도 들지 않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사실 그런 방침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의 말하자면 동맹 관계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타이완 문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또는 자유로운 통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의 안정 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미국의 말하자면 남중국해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에 공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지금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이 경제 수출과 관련한 구조를 이 교역 교과 다변화 등으로 개선할 뜻을 밝히고 있고요. 또 사드와 관련해서도 그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3불 1한이라고 해서 1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정부의 사드 운영에 대해서도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사드를 정상화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향후에 중국과 한국의 갈등 요인으로 이런 부분들이 대두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면 뭐 신냉전 시대가 다시 이제 도래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미안의 세 나라가 북한 문제나 대중 전략과 관련해서 공조를 이렇게 강화하면서 또 북중러도 협력을 또 공고히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신냉전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6월 말이었죠. 나토 정상회의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는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 또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셋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3국 공조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가능성, 이런 점들이 언급이 되면서, 3국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세 나라도 또 따로 그 공조를 강화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북한과 러시아 이두 나라의 밀착이 더 심화되고 이런 상황도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지금 미한일 3국 공조에다가 또 북중러 3국 공조 이두 가지가 부딪히면서 그 양측 진영 간의 대결이 본격화되면 아무래도 북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공조만으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또 러시아 협력 또두 나라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서로 그 각을 세우게 되면 이 협조를 얻을 수 없고, 또이 동북아, 또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 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요. 북한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그 핵 개발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안보 위협을 내세우면서 핵 개발 또 고도화 이런 데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최근 워싱턴 조회에서는 뭐 결국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뭐안 되는 것은 결국 북한 정권의 핵포기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이 김성환 실장이 북한 정권이 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대응이 지금까지와는 확실하게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입장에서 그럼 어떤 대응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김성환 실장은 이번 하와이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서울에 도착해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이것은 절대 6 플러스 1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6차례 핵실험을 한 것에 한 차례 더 추가되는 그런 차원의 대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력한 대응이 있을 것임을 내비친 건데요. 김성한 실장의 발언으로 보면 한국, 미국, 일본이 공조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아직 북한의 핵실험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존의 유엔 안보리 또는 독자적인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 그리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강화하는 것, 또는 미국이 전략 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으로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상 가능한 이런 시나리오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 지금까지 그 상황으로 보면은 이러한 압박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추가적인 어떤 그 제재든 또는 조치가 나오더라도 북한이 여기에 부응해서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감안해서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행동 패턴을 바꾸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 긴장 상태가 최고조로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한일 관계 개선도 이제 큰 관심사 중에 하나고 그 차원에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관심사인데 이번 3국 안보실장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와 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졌나요?
네. 한일 정상이 만난다, 만날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언제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온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밝히고 있고요.
네.
일본도 관계 개선을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필요성들은 그 인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일제 시대에 그 강제 동원됐던 지금 두 분의 할머니죠. 두 분의 할머니들이 그 일본의 미쓰비시를 상대로 냈던 소송. 여기서 한국 대법원이 그 원고들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가 그 배상을 하지 않자 이제 일본 한국 내에 있는 미쓰비시의 그 자산을 매각해서 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이 판결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여기에 지금 굉장히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중에 판결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이 이번에 물러나고 이러면서 판결은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상황이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 문제에서 큰 그 하나의 시금석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 관측이 되는데
네. 네.
이 지금 어쨌든 이 소송 또 판결 이런 것들로 통해서 지금 한일 관계는 그 상당히 악화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지금 일본은 관련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또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위한 이런 상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무비자 입국도 금지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관계 개선 의지는 나오지만 어떻게 될지 그런 점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해결 방안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김성환 실장은 뭐 금요일에 이달 중순 그 77차 유엔 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을 좀 시사하긴 했습니다만 지켜봐야겠습니다. 3국 안보실장 회의 관련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최근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뭐 한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걸 풀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가 좀 논의가 됐습니까?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그 공이 미국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에 관련한 문제 제기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요. 김성한 안보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 차원에서 그 NSC 차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한국 측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김성한 실장은요. 그 이 설리반 보좌관의 설명은 이번에 그 인플레 감축법은 시각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동맹 차원에서나 경제 안보 측면에서나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그 전후 맥락을 보면 특히나 그 이 시점에 그 3자 안보 실장들이 모이는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해서 또 상당히 말하자면 그 평가를 하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의 의회의 법안 제정 절차 이게 그 이 과정에 행정부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이 절차 등을 보면 사실 이번에 그 제정된 이 감축법을 다시 손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지금 이 인플레 감축법을 상당히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그 강조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 감축법을 손을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많고요. 백악관의 이번 회동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면 이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이 그 바라고 있는 인플레 감축법에 말하자면 보완, 수정 이런 것들은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북한이 인도의 민간단체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인도의 민간단체인 국제사업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 기부 가능성을 타진한 건데요. 자, 북한은 그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2년 반이 넘도록 국경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0년 외부의 어떤 지원도 허용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내린 지시였을 텐데 이번에 외부에 이렇게 식량 지원 가능성을 타진한 건 북한 내부에 좀 뭔가 정책의 변화가 있다는 신호일까요?
네,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확인된 사실은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인도 민간 경제단체에 식량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타진했다 이 정도인데 일단 이 움직임만으로도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동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외부 지원도 허용하지 말도록 이런 그 지시에 따라서 지금 유엔의 그 지원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움직임이어서 굉장히 주목이 됐습니다. 특히 그 최고 지도자 결정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는 곳 이곳이 바로 북한인데 이런 북한에서 이런 입장 변화를 보이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서 주목이 됐던 네. 건데요. 과연 그 배경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의 식량난 특히 이 그동안 그 핵실험에 따른 그 유엔의 강력한 제재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이걸 통해 이것 때문에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특히 그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면서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고 특히 이제 올해 또 태풍이나 홍수 같은 이런 자연재해까지 겹쳐서 식량난이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그 누적된 식량난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만큼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과연 북한의 이곳이 상황 변화의 시작일지 아니면 그 일회성에 미친 어떤 해프닝일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관심사는 과연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일 텐데 뭐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 내부에서 일하는 뭐 인도주의 기구들 또 최근 갓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런 북한 내부의 정보를 들었었는데 이 국경이 봉쇄되면서 전혀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예, 사실 그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는 조금씩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유엔이나 또는 각국 개별 정부의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는 일입니다. 이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곡물 양은 500만 톤을 조금 넘는데요. 거의 매년 100만 톤 안팎으로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네.
그 유엔 최근에 그 WFP 세계 식량 계획하고 식량 농업 기구의 공동 보고서를 봐도 전 세계 평균 영양 부족 비율이 11%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체 인구의 48%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전체 북한 주민 2,300만 가운데 절반가량이 영양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최근에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미첼 바첼레트 대표가 서울에서 열린 국제 포럼 그 기조 연설에서 한 내용을 보면 북한에선 주민 40% 이상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통일부 대변인도 올해도 국경 봉쇄가 지속되고 있고 외부 도입량이 줄어들고 있고 또 기상 상황과 같은 변수가 있어서 북한 식량 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약 80만 톤 안팎으로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끝으로 인권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잠시 그 살몬 보고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I am very concerned about the repatriation of individuals who left the
지난 2일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인데, 살몬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어떤 탈북민이든 강제 송환 대상이 되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몬 특별보고관이 임명된 지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살만 특별보고관은 페루 출신의 국제법 학자죠. 지난달 1일에 공식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7박 8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 면담했고요. 또 탈북민들 적응을 돕기 위한 하나원을 방문했고, 또 한국 정부 당국자들 외교부의 박진 장관이라든지 또 이도훈 2차관 등 만났고요. 또 권영세 장관도 통일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또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죠. 이대준 씨 유족들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알아봤는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는 한국 내에서 그 찬반론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살몬 보고관의 말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으로 보호해야 할 권리지만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도 제약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몬 보고관의 발언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말하자면 안전에 대한 말하자면 우려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인데요. 살몬 보고관은 이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분명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존재하고 중요한 우려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그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들도 활동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접경 지역 주민들의 말하자면 우려도 있기 때문에 가부간에 어떤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살몬 특별 보고관과 만나서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못지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북한 지도부는 자국 내 인권 문제의 존재 자체를 이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뭐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북한 외무성이 또 살몬 특별 보고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한국 윤석열 정부는 새로 들어서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을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북한 인권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가지 조치가 일단 눈에 띕니다. 첫째는 이정훈 대사가 물러난 뒤에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대사 이신화 대사를 임명을 했고요. 또 하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북한 인권 재단 이 문제도 조속히 출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를 일단 조속히 임명해 달라고 야당 측에 그 촉구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이번에 처음 한국을 방문한 살몬 보고관을 강력히 비난했는데 이번에 그 가장 최근의 비난을 보면 그 외무성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나서서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질의응답을 했는데 여기서 살몬 보고관을 미국의 꼭두각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인정도 하지 않고 또 상종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명백히 천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북한의 입장, 그 기존의 입장 이런 걸 되풀이하면서 계속해서 그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협력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한일 세 나라 안보실장들이 하와이에서 만난 소식과 북한이 해외 민간단체 식량 지원 가능성을 타진한 소식 그리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과 관련한 내용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으로 대공황이란 경제 위기와 밖으로 2차 세계대전이란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줬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는 1882년에 뉴욕주 하이드파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죠. 26대 대통령을 지낸 시어도 루스벨트와는 먼 친척관계였는데요. 난 루스벨트 대통령을 무척 존경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영향을 받아서 일찍부터 정치에 뛰어들었죠. 난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곤 했는데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컬럼비아 법대에 다녔고요. 뉴욕주 의회 의원을 지낸 뒤에는 해군 차관보 자리를 거쳐서 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져서 실제로 부통령 자리에 오르진 못했지만 다음에 뉴욕 주지사로 당선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네, 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과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었고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으로 정당이 다르긴 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개혁가였다고 스탠포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데이비드 케네디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의 개혁가였습니다. 진보적인 정치인이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영어로 프로그레시브와 리버럴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긴 하지만 둘 다 결국에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 상당히 비슷했던 거죠.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두 사람 다 개혁가였고 미국 정치에서 진보주의 정치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 아래서 해군 차관보를 지내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미국이 참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1920년 선거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루스벨트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And he contracted polio as a relatively young man in the early 1920s.
루스벨트가 젊었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1920년대 초반의 일인데요. 공직에서 물러나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했죠. 7년 내지 8년 정도가 걸린 상당히 오랜 시간이었는데 루즈벨트는 꾸준히 전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서신 교환을 했습니다. 또 부인 엘레노와 보좌관들이 루즈벨트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죠. 루즈벨트가 다시 정치에 나설 때를 대비해서 계속 지지를 모으고 다녔던 겁니다.
덕분에 루즈벨트는 1928년에 손쉽게 뉴욕 주지사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바퀴 의자에 묶인 몸이었지만 1932년에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는데요. 데이비드 케네디 박사는 루스벨트가 대공황의 덕을 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32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허버트 후보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든지 쉽게 당선됐을 거란 얘기였습니다.
This great nation will endure. As it has endured.
이 위대한 국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며 부활하며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네, 1933년 3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식 연설 내용을 잠시 들으셨는데요. 이 같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은 당시 심각한 경제 위기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줬습니다.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건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15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즉각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은행 규제를 늘리고 부실은행의 문을 닫게 하는 등 금융개혁을 단행했고요. 미국 달러화의 근본이제를 폐지했습니다. 또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정부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뉴딜이라고 알려져 있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편 겁니다.
I pledge myself to a new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하지만 이런 뉴딜 정책이 경제 대공황을 해결한 건 아니었다고 역사학자 데이비드 케네디 박사는 말했습니다.
In fact, there's a lot of mythology about Franklin Roosevelt's 100 days.
사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100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화 같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처음 100일 동안에 15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까지 남아있던 법은 2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거나 별로 상관없는 법이라고 해서 폐지됐죠. 그러니까 이들 법안이 대공황을 해결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1933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실업률이 25%였는데요. 1930년대 가장 실업률이 낮았던 건 1936년에 14%였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와 두 번째 임기 동안 평균 실업률이 17%였던 거죠. 결국 대공황을 끝낸 건 뉴딜 정책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정부 지출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뉴딜 정책은 미국인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사회보장제도와 실업보험 같은 안전장치가 생겼고요.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대출기관이 세워지면서 미국인들 대부분이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습니다. 미국인 생활의 특성과 구조를 바꿔놓은 건데요. 또 증권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증권시장이 전 세계 모범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My friends, I want to talk for a few minutes with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루스벨트 대통령은 또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노변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돌보는 사람이란 그런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이 안으로 뉴딜 정책을 펴던 시기에 미국은 매우 고립적이었습니다. 미 의회는 국제연맹에 가입하길 계속 거부하고 있었고요. 매우 제한적인 이민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었는데요. 또한 1935년에서 1939년까지 사이에 미국 의회가 5차례나 중립성법을 통과시키면서 국제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 12월 7일 미국이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를 공격한 겁니다. 갑작스런 일본군의 공격으로 2,400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Yesterday,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다음 날 연방의회 합동회의장의 모습을 나타낸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이 있던 날은 세계 역사에 치욕의 날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뒤 미국 의회가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고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전시 지도자로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1943년에 이르면 미군이 연합군과 함께 독일과 일본에 대항해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전쟁에서 이기는 데만 초점을 맞추진 않았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루즈벨트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역사학자들과 일반인들로부터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인정받는 이유는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란 두 가지 큰 위기를 연이어서 잘 넘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노련하고 용기 있고 과감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던 시기에 바로 그걸 보여줬던 거죠. 저는 루즈벨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말이죠. 안으로 실업보험과 노령연금 등을 통해서 미국인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국제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같이 다른 지도자들의 힘도 컸지만 루즈벨트의 지도력 덕분에 세상이 좀 더 안전해졌다고 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나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과 같은 다국적인 기관이 설립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세계 불안정에 대한 위협이 해소되면서 꽤 오랫동안 안전한 세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네 번 대통령을 지낸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두 번 임기를 지낸 뒤에 자발적으로 물러나면서 미국 대통령은 모두 두 번씩만 임기를 지내는 전통이 계속 내려왔는데요. 1940년 6월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무너뜨리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시 국제 상황을 우려해서 3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했고요. 위기감을 느낀 미국인들은 기꺼이 루즈벨트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계속되면서 4선에도 성공했던 겁니다. 이렇게 루즈벨트는 그 어느 대통령보다도 더 오래 백악관을 지키면서 많은 업적을 세웠는데요. 역사학자 데이비드 케네디 박사는 청취자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루즈벨트의 네 가지 자유에 대한 연설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speech, freedom from want.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루즈벨트는 이 네 가지 자유를 얘기하면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이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존경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즈벨트는 미국인들의 안전과 번영, 미국인들의 행복만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던 겁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여성이 성공하면 모든 사회가 혜택을 입는다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여성에게 힘을 실어줘 중미에서 불법 이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려는 이유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 문제와 관련해 고향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And when they do, it is usually for one of two reasons. They are fleeing harm.
해리스 부통령은 사람들이 이민을 가는 이유는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해리스 부통령은 중미 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과 시민사회를 초청하는 콜 투 액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계획에 따라 32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6월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이며 비정부기구인 중앙아메리카 파트너십에 따라 중미 북부에서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훈련하는 새로운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새로운 계획에 호응한 일부 기업과 단체들이 지역 내 여성 소유 기업을 디지털화하고 여성을 은행 시스템에 연결하며 더 많은 여성들이 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컴퓨터 코딩과 사이버 보안을 위해 여성을 훈련시키고 참여시키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밖에도 우리 행정부 전략에는 중미 지역에서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se two priorities must go hand in hand. Because we know empowering women economically is not only about giving them.
해리스 부통령은 이 두 가지 목표는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왜냐하면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를 보면 여성들이 경제적인 안정성을 갖지 못하면 여성이 폭력적인 관계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적인 기회가 부족하면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지만 여성이 경제적 기회를 가질 때 우리는 가정폭력의 감소, 성폭력과 성적폭력이 감소하는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마련한 계획은 중앙아메리카 북부 지역 여성들을 위한 기회를 조성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의 경제적인 지위가 개선되면 가족과 마을, 그리고 우리 지역 전체의 경제적 지위도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